며칠 전 결혼 16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꽃 화분을 준비해서 포스트잇에 쪽지를 썼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해서 선물을 했더니 아내가 뭘 이런 걸 다? 라고 말을 했지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에게 무언가 기쁨의 선물을 해주고 싶고 또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가치 간의 충돌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4.3.1 예배를 마치고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회사 내에서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직장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힘들 줄이야.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제의 문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주간 살펴봤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것이 가장 복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뜻대로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7편 12절을 보실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합니다. 곤모술수, 음모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치기를 꾀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뺍니다. 그리고 활을 당깁니다.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죠. 또 당기다라는 히브리어 다라크는 문자적으로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심지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14절에 보시니까 엎드려뜨립니다. 아무 힘 없고 능력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도 여지 없습니다. 엎드러뜨립니다.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자 합니다. 지금 아기는 인생을 약육강색의 약육강식의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잘 살자가 아니고 네가 잘 되면 내가 못 되니까 너 죽어야 돼. 너 안 돼야 돼. 파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많이 먹으려면 너는 안 먹어야 돼. 이런 이기심, 끝을 모르는 욕망. 이 점철된 곳이 바로 이 혹독한 시대입니다. 4000년 전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유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눈에서 피눈물을 쏟는 일도 생깁니다. 불공평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가슴을 치며 한탄하기만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스타는 누구죠? 예, 컬링팀이었습니다. 비록 은메달이었지만 금메달을 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에도 나온다는 연락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영미와 영미 친구, 영미 동생, 영미 동생 친구 때문에 온 국민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컬링팀에 열광을 하고 감동을 받고 환호할까요? 여러 가지 뭐 분석 기사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의성 출신들이 많아요. 제 고향이 의성이랑 가까운 대구였기 때문에 청년부 함께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의성에서 대구로 유학 온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의성은 지금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도 1위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컬링팀이 의성 출신이에요. 지방 출신, 비수도권 출신. 게다가 비엘리트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 체육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운동선수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해도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가 스타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엘리트 체육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네 언니와 동네 친구가 뭉쳤습니다. 칠판에 컬링할 사람 줘요 해서 뭉쳤는데 세계 1, 2, 2위, 3위, 4위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친구를 만나서 비범한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컬링팀에 내 자신의 바램과 꿈을 투영합니다. 감정이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팀이 더 부각된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동시대에 전형적인 엘리트 체육인 여성 팀 추월 경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룻밤새 30만 명이 넘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아픔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조직에서, 군대에서 그것이 구조적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간에 그런 불합리한 피해를 내가 받기 때문에 역시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한계를 극복했던 컬링팀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믿음의 삶에 이 문제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종하며 이 험한 세상, 불의가 판치는,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과연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모해하려고 이를 가는 악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하루하루의 모습 그 날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로 찾아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나 다 보고 있습니다. 높은 데가 없고 낮은 데가 없고 깊은 데가 없고 얕은 데가 없습니다. 먼 데가 없고 가까운 곳도 없습니다.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투 채널로 지금 돌고 있어요.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켜보심, 감찰하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너무 많습니다.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지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의 김성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모차 샀습니다. 이제 곧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번 3월 달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막 축하해 주면서 또 한편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장난 아닙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손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연약한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눈길이 필수입니다. 어디 가나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는 않았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아이를 보다가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보채면 깨서 안아주지만 또 아는 채로 졸기도 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잠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사람은 꾸벅꾸벅 졸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비웃으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 영성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리더 간사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점심때 식당 주중 배식이었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배식인지 몰랐어요. 우리 대학부 A팀이. 사람들은 이제 식당에 몰려오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간사 카톡방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어벤져스들이 막 와서 앞치마 입고 막 고무장갑 끼고 막 섬겼어요. 갑작스런 공동체의 필요 외면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도 넥타이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 도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저 설거지하는 지체들, 저 아름답게 배식하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화장 다 지워가면서 민낯이 보이는 저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섬기는 저 귀한 지체들 보고 계시죠? 앞길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 말씀을 의해서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또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되거나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거나 명성을 날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분명히 낫다고 말합니다. 비록 소유가 적을지라도 비록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가 불안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칼을 뽑습니다. 활시위를 당깁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요.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소유를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악인의 풍부함에서 이 풍부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하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몬이라는 단어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천정에 부딪힐 때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죠. 이 소리를 하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북적북적 할 때 그 소음 소리를 하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악인이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소음이 들립니다. 소란해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15절 인간이 의지했던 칼은 오히려 양심을 찌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활은 결국 부러집니다. 하지만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뜻은 사마크라고 해서 첫 번째 뜻이 지지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제가 다음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하다, 서포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든든하게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지해 주신다, 사마크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 하면요, 시편 145편 14절에 쓰여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사마크하시며 붙드시며, 우리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좌충우동을 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을 쉬운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참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주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서포트해 주니까, 주님께서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까 불면증이 안 생긴대요. 불안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금 시편 3편은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너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왕궁에서 쫓겨나서 고난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이 이 고난의 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평안하게 잠들고 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 하면요, 시편 131편 2절 3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잡으시냐, 시편 131편 2절 3절에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젖된 아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이제 젖을 안 먹고 포만감에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잠을 잡니다. 새곤새곤 배부르죠. 등 따시죠. 엄마 품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 비록 소유가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충우동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아기를 품에 안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는, 안기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죠. 악인은 칼을 뽑고 활을 시위를 당기고 음모를 꾸미고 의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인은 정직한 길로 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지금 당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물론 성경 문맥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는 의인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모습 가운데서 제 모습이 너무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저도 이 간적이 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너무 섭섭해서 억울해서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물론 제가 칼을 직접 빼거나 활을 당긴 적은 없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꾀를 품고 이를 갈고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부한 소유를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권력과 돈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악인입니다. 주님, 제가 악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의 팔이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처럼 연기처럼 타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인 중에 가장 뛰어난 의인, 진정한 의인, 참된 의인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자 예표이기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악인이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치기를 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를 갑니다. 14절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병들이 칼을 뺐습니다. 활을 당기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예수님 옷을 벗기시면서 침을 뱉고 엎드러뜨립니다. 행위가 정직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18절에 온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온전한 자, 우리는 온전한 자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온전한 자, 온전한 자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온전한 자라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뜻은 흠없다라는 뜻이에요. 흠없다. 흠없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타밈이라는 표현은 흠없는 양, 흠없는 동물이라는 그 동물, 양 앞에 쓰는 수식어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라는 표현, 두 번째 표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사마크라는 이 붙드신다는 지지하라는 뜻도 있지만 안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안수하다. 구약 제사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습니다. 흠이 없지만 죄가 없지만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흠이 너무 많은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어린 양의 기름처럼 제물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악인의 자리에 대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여기에서 기름은 약하르라 그래서 원래 뜻은 보배롭다라는 뜻이에요. 보배롭다.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안듯이 우리를 붙잡고 안고 계십니다. 부모가 한시도 쉬지 않고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좀 긴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 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 너무 허물이 많잖아요. 저 너무 연약해요. 이런 허물 많은 사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그것이 내가 널 사랑한 증거야. 그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어. 심지어 너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고발할 수 없어. 네가 아직 죄인일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었니? 내가 흘린 보배로운 피 때문에 너의 죄가 이미 다 씻겼어. 이제 네가 나를 믿으니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야.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평생 너를 붙잡을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줬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와 내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을 붙잡으시는, 내 삶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참된 안정이며 나의 주어진 은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를 담아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